소망을 다시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우리 남자들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자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아내, 물론 옆에 앉아 계신 분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아내를 선택할 때 혹은 손자들의 아내를 선택할 때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아마 현모양처라는 말을 쓸 겁니다. 뭐 현모양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현모양처, 누구나 다 현모양처가 되길 원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현모양처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현모양처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주로 어떤 사람을 현모양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조용하고 고분고분하고 남편 말 잘 듣고 알아서 잘 챙겨주고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요? 차마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현모양처에 대한 상이 있을 겁니다. 또 이상적인 여인 하면 아마도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좀 조용하면서 무엇인가를 잘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런 모습으로 아마 서 있는 여인들, 그 여인들을 현모양처 혹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마 결혼을 앞둔 우리 남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 총각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죠. 특별히 잠언서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런 여인이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주셨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이 현모양처나 현숙한 여인 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개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평범하지 않은, 그렇지만 조용하고 무엇인가를 잘 따라오는 아마 그런 사람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도 그렇게 현숙한 여인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 현모양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야지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그런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현숙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이죠. 룻을 오늘 보아스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룻이라는 한 여인의 삶을 그 베들레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룻의 행동이나 룻의 삶의 모습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현숙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현숙한 여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현숙한 여인이라는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는 그 행동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숙한 여인의 모습과 같은지 혹은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다면 감사하시고 끝까지 하실 고수하시고 만약에 다르다면 여러분들이 그 다른 부분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수용해 나가시고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즐거운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추수가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과정 속에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그 잔치자리가 이렇게 진행되고 마무리됩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려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주인인 보아스는 잔치를 배설하고 그 배설한 잔치에서 함께 일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마을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추수에 대한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즐거웠을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감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간 흉년이 쭉 들다가 처음으로 풍년이 드는 해예요. 쭉 흉년이 들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는 풍년을 처음으로 맛본 그런 해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누구나 다 마음이 즐거운 상태입니다. 사실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기쁨의 시간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기쁨보다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추수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다 찼을 때를 의미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셨던 때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로 오시는 그 메시아 왕국의 도래,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춰지고 나눠지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9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흑암 속에 헤매이는 자들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 살던 자들에게 생명을 전달해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그 메시아 왕국을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웠다. 즉 추수 때의 즐거움에 비유하여 하나님의 그때가 완성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맺어지는 것,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소출을 맞아들이는 그런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계획된 대로 목적을 이루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했던 그 내용이 하나님의 때에 목적을 이루는 그런 시간과도 같다는 겁니다. 지금 이 추수 때, 이 즐거움의 시간 때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그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룻이라는 여인과 나오미라는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 이제 때가 차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룻과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충만해져서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때가 지금 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추수하는 때에 일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삭 줍기를부터 따져보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지금 룻은 이삭을 주었고 보아스의 밭에 그렇게 이 밭 저 밭을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겁니다. 무슨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오미와 룻은 계획을 세웠고, 특별히 나오미는 계획을 세웠고, 그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서 룻은 그 계획을 실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계획이 뭐였습니까? 은밀하게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즐거움의 잔치를 마무리 지은 보아스가 잠자리로 가게 됩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다라고 말합니다. 술로 즐거움을 달랬던 보아스는 이제 피곤한 몸에 쉼을 주기 위하여 이불에 몸을 눕고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살살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룻이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자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뭔가가 발에 걸리는 겁니다. 생전 걸리지 않았던 물컹물컹한 뭔가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떨까요? 기분이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혹시나 뱀은 아닐까 싶어서 정신이 바짝 나지 않을까요? 근데 일어나 보니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일어나질 않아요. 무섭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사람이 여자인 거예요. 덜 놀라죠?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란 보아스의 모습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죠? 놀라서 묻습니다. 너 도대체 누구야? 우리 표현하면 너 귀신이야? 사람이야? 라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9절 하반절에 보면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저 루시입니다. 당신의 여종 루시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십시오라고 묻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냥 충분히 이불을 덮어주십시오라는 그런 호의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 그 당시 표현에 빌리면 내가 당신의 여종이고 당신과 결혼하길 원합니다. 그러니 나와 결혼해서 첫날 밤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유를 답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미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나의 기업을 물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 기업을 묻는 것이 모세의 법에 후대가면 결혼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변해갑니다. 처음은 바로 기업을 물을 때에는 결혼과 연관이 되어 있었어요. 기업을 묻는 것과 결혼이 함께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후대에 가면 결혼까지는 안 해줘도 기업을 물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역연옥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형이 자식이 없어 그렇게 죽게 되면 동생이 형수와 함께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아이를 낳고 그 첫째 아들은 형의 이름을 따서 넘겨주는 그런 수혼법도 사실은 후대에 가면 그렇게 잘 지켜지질 않습니다. 근데 지금 초창기에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데 지금 룻은 나오미는 그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근거해서 당신과 우리가 가까운 친척이니 나를 결혼시켜 주시고 또 이 가정의 대를 이어주시고 또 이 가정의 재산들을 다시 찾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를 룻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서 나를 아내로 삼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아스는 상당히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쾌재를 불렀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남녀의 사랑 이야기나 우리가 요즘 말하는 현대에서 말하는 그런 결혼이나 사랑의 이야기를 쓴 거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가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이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고 보아스 역시 한 여인의 불쌍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보아스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설명해 내려갑니다. 설명해 내려가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헌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며 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으리라. 지금 보아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죠. 지금 재산이 많은 한 노인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서 그냥 재산을 불리거나 편안한 인생 개척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가정을 하나님 은혜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가정에 속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미 보아스는 이 룻의 행동을 그렇게 평가해 주었고 룻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원했었습니다. 우리 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1절 12절을 보세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룻의 행동을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온 여인의 삶으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상이 내려지기를 보아스가 간구하고 있어요. 이 간구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룻은 보아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보아스에게 처음으로 요청했던 내용이 이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라고 말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옷자락이 이 여호와의 날개와 같은 단어예요. 해석만 다르게 했을 뿐이지. 결국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를 통해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그 이야기를 했던 보아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우리가 당신의 그 날개 아래서 상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인 거예요.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내용은 단순히 결혼이란 이야기만 상관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지금 우리가 어머니와 함께 그 모압 땅에서 이곳에 왔을 때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안식과 피난처를 삼기 위해 그렇게 내가 왔는데 지금 당신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날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당신의 날개 아래에서 상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결혼이죠. 그리고 기업을 물어주는 겁니다. 지금 룻은 자기와 결혼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단순한 남녀간의 결혼으로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입되기 위하여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달려온 자기에게 상 주시는 내용으로 결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나오미를 섬겼던 룻의 모습이나 또 나오미에게 순종했던 룻의 순종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모습에 대한 모습일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미가 어머니를 섬겼던 그 효심이나 그 공경하는 마음은 무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룻에게는 어머니를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룻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곧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청을 따라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의 겉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상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온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이 지금 옷자락을 덮어달라는 결혼을 요청하고 있는 그 룻의 모습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을 보고 이 보아스도 그 내용을 정확히 압니다. 보아스가 룻의 이야기를 듣고 딴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고 하나님의 상을 요청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베푼 그 헤세드 은혜가 처음에 행했던 것보다 지금 한 행동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행동을 했었습니까? 우리 아까 2장에서 봤던 것처럼 엘리멜렉 가정에 보인 그 나오미의 행동이 그가 처음에 보였던 그 헤세드 그 인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룻이 취한 행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지금 룻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이 결혼을 요청하는 게 아니에요. 보아스를 위해서도 결혼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 요청하는 거예요? 홀로 남게 될 나오미 엘리멜렉 가정을 위해서 이 일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재혼할 확률은 거의 99%가 노입니다. 재혼은 할 수 있지만 자녀를 낳을 확률은 거의 99.9%가 노겠죠. 물론 살아도 90세에 낳았으니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나오미는 압니다, 지금. 룻이라는 여인이 만약에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나오미는 말 그대로 끝입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뭐였습니까?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 나오미에게 룻이 하나 남았는데 그 룻이 자기 가정과 연관이 없는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들을 낳은들 딸을 낳은들 그 아들 딸들을 내 아들 딸로 요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가정과 가까운 기업무를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 낳는 아들은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장에 가게 되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로 입적이 돼요? 나오미 아들로 입적이 돼요. 그럼 나중에 보면 알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일곱 아들보다 낳은 자부. 그게 누굽니까? 룻이죠. 룻이 일곱 아들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을 해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룻이 젊거나, 아니,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젊은 남자를 쫓아가지 않고 이 가까운 친족이었던 보아스에게 온것 자체가 이 엘리멜렉 가정에게는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전에 효심으로 공양하고 섬겼던 그것보다 훨씬 더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처음 인애가 네 나중 것만도 못하다는 거죠. 나중 인애가 훨씬 더 크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이 있어요. 만약에 룻이 다른 젊은 남자와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았다면 다윗은 나왔을까요? 다윗이 안 나왔다면 예수님은 오실 수 있었을까요? 못 오셨겠죠. 물론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셨겠지만 결국 룻이라는 여인이 취한 이 행동은 그냥 한 남자와 한 여자 혹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징검다리예요. 이게 없으면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 역할을 누가 한 겁니까? 룻이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이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나중 인애가 처음 인애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행한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일입니다. 나아가는 일이에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장애는 뭘까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본인이 이방인으로 지금 들어와 살고 있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과부라는 겁니다. 과부. 세 번째는 지난 10년간 불임이었어요. 결혼한다고 자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는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결국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욕을 하는 겁니다. 뭔 욕을 하는 거예요? 나와 결혼해 달라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이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달려왔던 하나님의 날개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이 나를 결혼해 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 나와 결혼해 달라는 겁니다. 굉장한 용기죠? 굉장한 용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아스가 알아요. 알아서 그 여인을 그렇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에 근거하여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갑니다. 그냥 감정에 동의돼서 어이 그래 그래 맞아주는 게 아닙니다. 잘 보시기 바래요. 자, 1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무를 자이나 기업무를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라. 아침에 그가 기업무를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자, 보세요. 지금 보아스의 마음은 뭐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면 이것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나보다 더 가까운 근족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날개를 찾는 그 믿음에 부합하다면 그것 역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자에게 상이 내려지는 일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보아스가. 보아스가 하나님의 날개가 되어서 친히 그것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 밤에 여기서 자고 내일 새벽에 가라는 겁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면 현숙한 여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조용하고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저돌적이고 용기가 있고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돌진하는 모습입니까? 후자지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룻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방인입니다. 과부예요. 불임입니다. 가난합니다.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이란 말을 그냥 고분고분한 여인 이런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1장 1절에 보면 보아스를 이르는 말이 있어요. 2장 1절에 한번 가보세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 유력하다는 말이 사실은 현숙한 남자라는 말로 표현도 돼요. 왜냐하면 하일이라는 명사로 하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쉬 하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즉 능력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유력한 자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오늘 3장 11절에 표현된 이 현숙한 여인, 이 표현이 이 단어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일. 그러니까 용맹스러운 장수에게 주로 쓰는 그런 단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 현숙한 여인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향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서에 가봐도 현숙한 여인은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번 잠언서 3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서 31장 10절에 가면 현숙한 여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여기 에셰트 하일이란 단어에 이게 동일한 이 단어입니다. 3장 11절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루스에 대한 평가, 그 성읍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모습은 이 모습인 거예요. 잘 보세요.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돈을 바깥에서 뭉티기로 가져온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며 잠도 별로 없어요. 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사람입니다. 밭을 살펴보고 사며 밭까지 사고 파는 일을 합니다.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포도원도 만들어요. 힘 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밤이 맞도록 일하는 겁니다.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는 거죠.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렇게 지금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그 현숙한 여인이 남편이 장로가 아닌데도 장로급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옷을 지어서 팝니다.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전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 이런 사람이면 굉장히 좋겠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게 현숙한 여인이에요.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분고분해갖고 될까요? 상인들하고 거래도 해야 된답니다. 가서 밭대기도 파고 살고 해야 된대요. 사람들 일도 시켜야 된대요. 말 안 듣는 놈들 꾸지람도 해야 되고 말 듣는 사람들 칭찬도 해야 된답니다. 어떨까요? 여장부 같지 않을까요? 여장부 같은 모습이죠. 거기에는 아름다움, 뭐 여자 같은 모습, 이런 모습 전혀 없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그런 여인이에요. 아름답게 차려입고 다소곤히 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보세요. 30절에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답니다. 곱고 아름다운 게 현숙한 여인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멉니다. 현모양처 아름답고 뭐 고운 것 이런 거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뭘로 일로 그 모든 일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현숙한 여인은 그 삶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어진 삶의 형태 속에서 끝까지 용기를 안고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루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자기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게 현숙한 여인입니다.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현명한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그가 가야 할 길들을 끝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취하게 되면 적지 않은 소문들이 날 겁니다. 아 그렇잖아요. 나이가 한 30짤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요즘 말로 하면 도둑놈이라 그럴까 않겠어요? 저 돈 많더니 하나 꽤 찼구나. 그렇지만 지금 보아스는 그 젊은 여인을 탐하여 젊은 여인을 맞아주는 게 아니죠. 뭐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룻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인 조건과 환경 속에서는 저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결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룻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의 삶의 모습, 현명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사시대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이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이런 여인과 이런 남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그 하나님의 때가 돼서 즐겁게 잔치하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가운데 쓰임받는 두 사람으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헌숙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난관들을 하나씩 하나씨 뛰어넘어 용기 잃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룻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 시대에 있는 우리들에게 룻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이 룻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내려고 하지만 그렇게 걸리는 것이 많을 수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환경적인 문제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놓자니 저게 걸리고 저걸 놓자니 그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앞뒤 다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가는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달려가고 그거 하나만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겠다라고 마음먹으시고 그렇게 달려가시면 오늘 룻이 고국을 떠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방인과 불임과 과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제약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삶, 헌신된 삶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덧입으셔서 끝까지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한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예전에 있었던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요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따라 그 믿음을 지켜나가며 그 말씀을 지켜나가며 그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제약들이 너무도 커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 해결하여 주셔서 우리가 넉넉히 그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환경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